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한 해의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기가 참 좋은 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점검한다고 생각할 때 기업인들이나 소위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점검을 하게 될까요? 아마 실적을 점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올해 매출 목표가 1,000만 불이었다고 하면은 상반기를 지나게 되었으니까 그 절반 500만 불은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미달인지 아니면 넘어섰는지 이런 실적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검한다는 게 이런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을 잘 더듬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달려간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도 하고 또 남아있는 6개월을 위해서 새로운 다짐도 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리고 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분들을 칭찬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적인 측면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계산을 잘 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섯은 많고 거기에다 둘을 비교해 보면은 둘은 그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둘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다섯이나 이렇게 가졌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만 명 모이는 이런 큰 교회가 가정입니다.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정말 쇼킹한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문을 닫았나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마 뉴스에도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조그마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거리도 되지 못하고 또한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코로나 지나면서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만 문 닫은 조그마한 이 개척교회들이 한 10,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아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원래 그 조그만 교회는 성도도 몇 사람 되지도 않고 뭐 자산도 없고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가 버리고 말지 그 조그만한 교회가 문 닫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한 적이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난 거기에 관심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크나 작으나 우리 주님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교회라도 문을 닫게 되었다 아마 마음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양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려고 할 때에 어떤 실적이나 뭔가 이룬 것을 점검하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이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 야, 너 다섯이나 남겨서 이렇게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칭찬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반면에 이 구질함을 받은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기보다는 그의 태도를 문제 삼고 악한 사람이다,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해서 손에 쥐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충성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에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실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상이나 이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 닮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딸이 한국에 있는 어느 지방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잘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소위 졸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학교 생활을 할 때 교회는 어디에 다니나? 주말에 집에 오면은 가족들이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은 또 이 젊은이가 한국 사정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또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길 다닐 수도 있고 그 근방에는 제법 규모도 있고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다닌 교회는 그 기숙사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개척교회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 가까운 곳에 기독교 대학이 있어가지고 학기 중에는 대학생들이라도 와서 자리를 좀 채우지만은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쑥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이 힘드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딸이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영상 자료를 띄워주는 그런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마치면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이 반복되는 것을 무척이나 섭섭해하지만은 그렇게 졸업을 하고 더 넓은 사회로 나가는 것을 이 목사님은 어떤 둥지 같은 이 복음 자리에서 학생들을 키워주다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한다 이래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는 파송식을 그 교회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귀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선배 언니랑 둘이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여시가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목사님 네 분하고 떠나는 아이들 둘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보는 부모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지 천사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 얼마나 환하게 웃고 계시는지, 야, 어쩌면은 이렇게 웃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국의 큰 교회는 주일에 모이지 않고 토요일날 모이기로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이 교회는 작은 교회라 가십거리도 되지 못하고 신문에 나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추거나 웃는 것은 세상에는 가식적이나 억지의 웃음, 억지의 숨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길 보니까 그 교회 이름까지 지켰는데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참 행복한 교회. 그게 그 교회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참 행복한 교회, 참 행복한 목사님이다.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몇 년간 품었다가 내보내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큰 겉목처럼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다 그 목사님의 공으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 7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무슨 실적이나 어떤 양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냉정하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기도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건 정말 우리 자신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묻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간신히 수치만 면하고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본문대로 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 그게 뭐냐면은 주의 계명에 주의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참 주의한다. 여러분 여기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말 번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명령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명, 명령 이렇게 왜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계명 그러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거지만은 명령 그러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당히 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명이라고 해도 좋고 명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어떤 이가 사람들에게 내기는 뭐라고 할까요? 포고령 그런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다 내 동의한 내용이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찌하는 사람은 주의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실수했다, 창피하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종말적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한 일이 다 드러나면서 그 결과가 소멸망으로 추락해 버리고 마는 이런 종말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영광 얻게 되는 이런 굉장히 엄격한 얘기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부끄러움을 당하네,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계명, 이 명령에 주의하는 거, 내 마음을 그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중에 섰을 때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오랜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어떤 계명들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성소주의를 해라, 효도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들로 하여금 수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수치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 앞에 우리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 6달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 말씀의 그 계명에 주의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저부터 더 그런 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황 마음 쓰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뭔가 매끄럽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꼬일 때도 있고 그러면 내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에 제일 마음을 기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마음을 많이 기울여요. 내가 그 일을 맡은 책임자인데 그 일이 매끄럽게 안 되면은 사람들이 날더러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잘한 것 되지 않은 것에 무슨 책임을 묻고 그러면은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될 때에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의 책임이었다고 하는 게 좀 그래도 밝혀져야 내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각기 각기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일이 꼬이거나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가 참 복잡하게 돌아갈 때 마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뭔가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말 아니겠어요? 다른 누군가가 날 두고 보라보라보라보라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가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 되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모함하지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분노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내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말만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생각도 없이 어떤 짜투리 말 뭐 이렇게 저렇게 전달하는 말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나를 그냥 짓누르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은 이런 면에 우리들은 주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작 하나님의 계명에는 내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억울해서 잠이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엉뚱하게 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셨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수없이 어기면서도 사실 너무너무나도 잘 자고 너무나도 잘 먹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합의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동의하냐? 이게 아니고 엄한 불이 명령하는 것처럼 주신 것이 우리들이 가진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수도 없이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보고 계실 때에 화가 나시겠냐 말씀. 그런데 우리는 화나신 하나님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냥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이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달달 외우면 뭘 합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무슨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받지도 않고 그냥 늘 무시하고 살면서 입으로만 암송한다고 하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기 초점을 맞추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 예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계명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민감한 반응도 보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에 아직도 집은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지금도 오래 지났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깨닫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진 그 시간이 최근이라는 겁니다. 아 물론 한 15년, 20년 전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내가 왜 성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목사인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아픔으로 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라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해야 되겠더라. 그 얘기가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분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또 은퇴도 이미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늘 생각하셨던 게 이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해가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역도 좀 많이 많이 하게 되고 활동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들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굉장히 굉장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니까 자기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건축헌금까지 이렇게 바치게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열매를 위해서 매달리고 그리고 성취되는 거기에 기뻐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성도들도 많이 늘었고 활동적으로도 선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훌륭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뭐 영광스럽지는 못해도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부심이 컸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도 잘 짓고 성도도 많아지고 그래도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많이 돕고 뭐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말씀도 인도하고 우리 교회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했나 아주 열심히 사역한 훌륭한 목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좌절한 사람이면 그에게 격려할 때도 있지만은 자기 만족감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한없는 부끄러움도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뭐 교회가 더 커져야 되겠고 이런저런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다면서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길래 그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못 들어도 부끄러울 그런 면은 면해야 되겠다. 칭찬 같은 거는 뭐 하나도 기대도 안 하고 그저 부끄러움이나 면하는 목사만 돼도 참 다행이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수치스럽게 부끄러움 당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몇 년 지나니까 그분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수치스럽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대단한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고 할 때 그 점검은 바로 이런 차원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적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앞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냉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이번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 누구와의 문제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내 인생의 이런 차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런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와 마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4장 5, 6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은 즉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 즉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지켜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끝끝머리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은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 주신 것을 다 주의해서 지켜서 살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절에도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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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소위 말하면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솔로몬이야말로 양에 있어서 최고고 질에 있어서도 최고로 부의 영화를 한없이 누린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하면서 전도서 맨 끝장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보살 것 없다고 하는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기 명령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된 말씀이 바로 계명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면은 뭘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은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끼어 올리고 하는 이러한 때가 아니라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향해서 꾸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난 6달 동안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은 저 자신을 보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내 힘대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자신을 냉정하게 책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맑게 해 줄 것이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도록 회개로 이어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의 속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그리고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 하반기를 참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때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 구석구석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 속까지 찾아가셔서 마치 그 내신이 들어가면서 깊은 데를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 깨어나서 예민하게 부끄러움도 느끼게 하시고 묻어두고 살았던 찌꺼기들을 다 떨어내고 씻어내고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는 사람으로 다 다시 설 수 있는 이런 계절이, 여러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바쁘게 떠밀리듯이 생각 없이 분주하게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실적이 많은데, 이렇게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밤낮 없이 어기면서도 가책조차 느끼지 못했던 저희들의 굳어진 심령들이 이제 이 시간 지나며 다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들에 주의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바친 손길마다 하늘에 신령한 목당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살된 것처럼 육의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고 또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그리고 성령의 전도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치료에 효용이 있게 하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매일같이 치료해 주시고 힘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용욱 집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여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무더운 여름철 잘 견디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원하다 살면서 응하러 가슴 나도 이루리. 다른 일로 즐거워 봐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곧 마음이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나도 이루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